이 오늘 참 은혜로운 시작이 또 말씀을 기대하게 하네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네,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너무 유명한,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가 있죠.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맞이하고 계시고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3년간 가르치셨던 그 제자도의 핵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혹시 마음으로 너만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죠? 예, 서로 사랑하라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제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사랑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살았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목사냐, 집사냐, 뭐냐, 1등상을 받고 성경 구절을 외우냐, 외우지 않느냐. 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관은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하지만 여전히 신앙 고백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은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관계없이. 제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뭐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경, 나의 위치, 나의 고백, 나의 성취, 이런 겉모습이 신앙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은, 예,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지표가 될 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이 구절 속에는 또한 더불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방법은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류의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져요. 내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도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 진짜예요.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이 13장에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은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가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브리프하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전체가 사랑 타령입니다. 모든 드라마의 탑픽이 사랑이죠? 거의 대부분의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캠퍼스에서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남자 얘기하고,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자매 얘기하고, 온갖 세상에 사랑 얘기로 넘쳐나죠. 자, 그런데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데 있어요. self-centered예요. self-pleasing이에요.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있죠. 나한테 익숙한 방식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한국 사람으로, 아니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로 내가 보면서 내가 아는, 내가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내 방식의 사랑이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남자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사랑은 인내하고 또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의리 있는 이런 벌추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유교적이죠. 예, 의리를 지키고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벌추지만 결국 이러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방식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도 인내해. 너도 의리를 지켜. 너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 이걸 강요를 해요. 그냥 무조건적인 있는 그대로의 그런 높은 숭고한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self-centered. 나를 따라와줘. 또 이런 양심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잖아. 내가 이만큼 의리를 지켰잖아. 내가 이만큼 하잖아. 예의를 지키잖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한 나를 높이죠.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나의 방식대로의 사람. 상대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혹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있나요? 그 상대방이 끼어들 자리가 있어요? 아니면 결국 나를 위한, 나의 의를 위한, 나의 자랑, 남을 깎아내기 위한 그런 재료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자, 둘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feeling이, if you feel good, that's love. 이렇게 굉장히 simplify 하죠. 예, 너가 느낌이 좋으면 그게 사랑이야. 느낌이 좋으면 사랑이야.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소유로 만들고 싶으면 그런 강렬한, 생생한, 프레젠한 그런 feeling이 그런 사랑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나 중심이죠. 내 느낌이 중요해. 내 느낌이 중요해요. self-pleasing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하죠. 그냥 정욕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동물처럼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내 방식대로 어떤 뭐 유교적 가치든 불교적 가치든 이슬람 가치든 아니면 한국 사람의 가치든 내 방식대로의 사랑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냥 너가 느낀 대로 가 그게 사랑이야 그럼 됐지 뭐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우리 세상의 사랑이든 한 가지 공통적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셀프 센터에 나만 있어요. 거기에는 상대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짜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이 사랑이 진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고 너희들이 누리는 사랑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증거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5절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로드 주라고 얘기하지 맞아 내가 너희의 주고 선생이야. 내가 지금 참 진리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내가 보여줬어.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생하게 눈과 손과 피부와 오감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사랑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이 발을 씻어준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어때요? 예. 어떻습니까? 용기 형제님, 예수님이 용기 형제 발을 씻어주셨어요.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당황스럽네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되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섬겨주셨으니까 좋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내 발을 씻어주면 감동적일까? 저는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내 발 씻는 거 그렇게 막 뭐 플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나타나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다가 베드로에게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정말 제 발을 씻으시려고 그러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말 예, 안 돼요.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친절하게 얘기하시죠. 아, 예수께서 대답하되 아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 좀 부담스러워도 이리 와봐. 내가 다시 나중엔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베드로가 더 강하게 나와요.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말도 안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또 강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닦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위기가요, 좀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막 감동적인 분위기가 아니고요. 좀 굉장히 이게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색했을 거라는 거를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핑크빛의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가 아니라 촛불이 막 켜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프러스트레이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동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노예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노예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참 사랑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 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죠. 슬레이브가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전혀 로맨틱하거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누나가 중국에 같이 이제 일하는 곳에 가서 발 그 마사지를 받는 곳을 누나랑 같이 갔습니다. 누나랑 같이 가서 이제 거기 서비스를 받는데 이제 발을 그 이제 따뜻한 물에 또 약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데 한 1시간 정도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하는 그 분이 너무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이 프로페셔널하게 기쁘게 하시면 저는 이제 받겠는데 진짜 막 너무 괴로운 표정을 느껴져 막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받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예 로맨틱하지 않죠. 비참하죠. 당시 유대인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죠. 집에 들어왔을 때 온갖 먼지와 땀으로 더럽혀진 발을 이제 노예들이 씻어요. 슬레이브가 씻는데 뭐 노예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들 중에도 랭킹이 있는데 가장 뭐 이제 신입 애들은 처음 노예 말단 노예가 항상 발을 씻는 일을 했어요. 그만큼 천한 일이에요. 노예의 몫입니다. 발에 관련된 노예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신발의 끈을 푸는 거예요. 샌들의 끈을 푸는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의 위치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7절이에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의 일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노예보다도 더 아래 비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의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지금처럼 캐주얼하지 않죠. 선생님은 굉장히 어터리티가 있어서 제자들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고 다 수종들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제자와 선생님의 위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제자는 마땅히 선생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낮아도 제자가 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제자가 아무리 선생님을 섬겨도 하지 않는 일. 노예가 하는 일은 제자가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신발끈을 푸는 거는 노예가 하는 일. 제자들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자가 스승보다 낮아도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노예의 자리죠.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노예의 자리예요. 자,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shameful한 일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washing, cleansing ritual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 피지컬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같이 놓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생활하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요. 더러운 거를 만진다는 거는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을 손대는 건요. 그냥 뭐 3D 업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주인은 유대인 노예에게 다른 건 다 시켜도요 발을 씻기는 걸 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발을 씻는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거기에 감동 이런 뭐 로맨틱한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볼까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들수 있어요. 뭐예요? 밥을 먹던 도중에? 나중에 밥을 먹고 나서 발을 씻으시는, 아니 발을 씻으려면 집에 들어왔을 때 씻는 거죠. 왜 밥을 먹는 도중 내지는 밥을 먹고 나서 발을 씻어요. 전혀 타이밍으로도 익스펙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충격적이고 기이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오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말 닦으시렵니까? 너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하지만 납득이 안 돼요. 베드로는 화끈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You shall not wash my feet. 베드로는 아닌 건 아닌 사람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생각이 복잡하지 않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근데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해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발을 닦아주시는 일은 shall never happen.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노예의 일이에요. 일반인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몫도 아닙니다. 당연히 주인이나 선생께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노예의 일을 자청하셨어요. 그것도 인텐션을 갖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 한번 설거지 해줘야지가 아니에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청소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들 위해서 베케이션 주고 애들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인텐션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죠. 진짜 사랑은요. 노예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에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남자들 어떻게 가치를 실현합니까? 예쁜 자매 만나서 가치를 실현하잖아요. 아닌가요? 자매들은 어떻게 대동소이합니다.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하거나 나의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거나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죠. 예. 물이 튀니까 겉옷을 벗었나 보다가 아니에요. 겉옷은 항상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겉옷은 항상 그 사람의 재산을 의미해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의 지위와 위치와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nothing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감동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데 사용된 동사가 7개입니다. 7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써 있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7번입니다. 예. 요한에서 7번의 숫자는 컴플릿 넘버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되 노예로서 섬기시되 완벽하게 섬기셨어요. 그런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12절, 15절 다시 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몰랐죠. 이 당시에는 그냥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이그잠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가짜 사랑의 특징과 반대가 되죠. 예수님 사랑의 특징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세요. 여러분, 불교 이제 종교, 모든 종교가 섬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예, 뭐 우리 기독교인들만 구하원 짓고 학교 짓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많은 종교가 이 구제와 섬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면 이미 많은 종교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신앙이 없어도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선함을 통해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해요.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요, 예,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고 하면서 섬김을 하지만 전혀 사랑 없이 하는 섬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섬기는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포지션과 나의 위치를 스트렝튼하고 리프트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나는 좋은 목사야.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나는 진짜 좋은 목사구나. 만족하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더 괜찮은 남편으로, 괜찮은 아빠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너희들 왜 나만큼 하지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13종의 모범을 따라서 섬기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을 하며 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노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했어요. 내가 노예라면,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인다면 노예의 섬김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노예의 충성과 섬김은 그의 주인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예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가 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선생님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느낌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표현은 부담스럽죠. 거북하죠. 근데 노예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나는 nothing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랑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가치와 세상의 거짓말인 나의 느낌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노예라는, 노예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섬길 때 그때 꼭 피지컬리 발을 씻지 않아도 그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50명, 60명이 모였다면 50명, 60명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는 동네도 다르고 다 다르죠. 아, 근데 세상은 이미 어디에서 사느냐, 직업이 뭐냐, 전공이 뭐냐, 몇 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랭킹을 다 매겨놨어요. 야, 너는 이 정도 되는구나, 너는 이 정도 되는구나 다 랭킹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이런 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지만 내가 좀 해줄게. 예수님이 하라니까 해줄게. 그렇게 되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이런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태그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노예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또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영혼을 대하는 그 자세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함께 할 때 그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나도 없고 이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이런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존재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되게 좀 어렵죠. 추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 사랑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잠깐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31절, 32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때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양과 염소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들이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요 심판하세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사랑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무리로 치부하세요. 염소들이 당황해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그 사랑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런 심판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과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 어렵죠. 사랑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명령하세요. 내 방식대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며 살아오되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느낌대로 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주님 나의 느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시기에 아버지 그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것입니까?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하고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귀 여기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아버지 주님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노예의 그 헌불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두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